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헤돈눈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신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하는 율례와 법도들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신명기의 큰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오직 토라뿐이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와 선지서에서는 이 토라를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오경,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 또는 키웠던 부모님들이라면 식탁에 앉아서 자녀에게 자주 입 밖으로 내뱉었던 말씀 있었을 겁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먹어. 그래야지 키가 쑥쑥 큰다. 근데 입가에 벌써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이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의 표정은 그닥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 책상 앞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 있습니다. 네, 이미 마음속으로 다 떠오르셨을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먹어도 더는 키가 클 수 없어서인지 이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아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거듭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는 과거의 사건, 경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이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공간을 이동하면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전에 경험했던 공간을 이동하면서 깨달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그 말씀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역사,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그 결과 또한 자연스럽게 헤아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신명기는 한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과 같이 말씀이 전해지는 공간, 그 장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보낸 광야에서의 40년. 보이지 않던 그 땅을 향해 모진 세월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눈앞에 그 땅을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눈시울이 붉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오늘의 모세였다면 그 심정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과 같았을 겁니다. 다 그만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 왕자의 삶을 내려놓았던 모세는 계속해서 그 모세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 구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으로 그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까닭입니다. 조금 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심정으로 불렀을지를 헤아려 본다면 오늘 본문은 더욱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전에도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듣게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규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 형벌과 상급을 내리십니다.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례는 오랜 관례를 통해 익숙해진 규칙을 의미하는데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경험과 지혜가 녹아진 생활 속의 규범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조문입니다. 모세는 유월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법도는 법률과 제도, 예법이나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교훈하신 선민의 도덕 원칙을 뜻합니다. 협의적으로는 십계명이나 모세오경 같은 특별 명령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 기준으로도 봅니다. 법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부연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집을 하라.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 이런 것들이 법도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법을 가리키는 말로 율례, 규례, 법도, 계명, 율법 등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 의미가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법을 두고 규정, 규칙, 규율, 규례, 조례, 법규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략적인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떤 경우에는 규정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규칙 또는 규율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도 이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들은 잠시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말씀들이 전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늘 뒷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순간순간 귀로는 듣고 있지만 중심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미 말씀과 너무 큰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명령에 가하거나 감하지 말고 전해진 그대로 지킬 것을 힘줘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힘줘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에 가감되는 순간 이미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그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그 상황과 환경에 종속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돕기 위해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야기되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멸망과 생존으로 나눠짐에 있어 그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부울은 부울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단 동편에 자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뼈아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었다면 때때로 이를 곱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감에 촉매가 됨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꼭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경험이 있어 잠시 나눕니다. 대학 졸업 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몽골에 파견됐습니다. 당시 현지에 도착하면 7주간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는 현지어를 배우는 것을 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몽골에서 사업하는 NGO 사업장을 방문해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받은 후에 그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양배추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양배추를 심는 일은 간단합니다. 삽으로 동그랗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양배추 모종을 심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일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한두 시간쯤 지나자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잠시 쉬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때마침 50여 미터 거리에서 저희 주변을 쑥스러워하며 기웃거리던 몽골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저 아이들하고 잠시 놀아주면서 쉬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 손짓하며 이리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어로는 나샤 이레레 라고 하는데 나샤 이레레 라는 말과 함께 두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한 50여 미터쯤 있었을 때 그 아이들 정말 예쁘고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부르자 정말 전력질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40m, 30m, 20m, 20m쯤 왔을 때 전 아이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씻지 못해서 얼굴과 손에 때가 잔뜩 낀 그 모습 그리고 빨지 못해서 외투인데 뭔가 딱딱해진 것 같은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넓게 벌렸던 팔이 좁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와락 안아주려고 했지만 차마 그 모습을 보니까 와락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옷이, 제 몸이, 제 얼굴이 다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모은 채로 그 아이들의 옆구리를 살포시 잡아 올린 뒤에 발길질해도 제 옷에 그 아이들의 신발에 묻은 흙이 닿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벌려서 돌려주고 내려주고 돌려주고 내려주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그 기회를. 빨면 깨끗해질, 다시 깨끗해질 그 옷 때문에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심겨질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놓쳤다. 절로 회개가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 만나게 하신 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매 순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감없이 나누는 이유는 누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신앙이 생활로 발견될 수 있도록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로 발견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말씀과 가까워지는 오늘 말씀 앞에 더 다가가는 그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하려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가 동시에 이를 잘 지킬 걸 다시 또 전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앞선 모세가 전한 교훈의 약속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여러 민족이 우러러보는 큰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구별됨을 반문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글 개역 성경과 영어 번역 성경은 본문에 두 번 기록된 엘로힘,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 각각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치 다른 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이것이 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는 등 가까이 해 주셨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반문을 통해서 아무리 크고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큰 나라,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이어 스스로 삼가 마음을 힘써 지킬 것과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는 동시에 이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회고합니다. 10절에서 14절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호렙 산으로 여긴 번역되었으나 원어 성경에는 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호렙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은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호렙의 대부분을 시내산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에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이 호렙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날의 현상을 목격한 백성들이 한결같이 보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분명한 음성과 징조는 똑똑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말씀, 우상의 제작, 우상의 숭배를 금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이 주로 무엇에 빗대어 우상을 만들었는지를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 마주했던 남성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알, 그리고 여성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세라, 또 애굽에서 마주했던 각종 짐승과 곤충들, 하늘의 새,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우상, 그것이 고대 근동에 퍼져있던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좀 더 해석이 매끄러운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해와 달, 별, 그리고 모든 천체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방 민족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그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원어 성경은 2인칭 복수인 너희를으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생략하는데 주어를 기록할 때는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딱 한 사람의 차이로 1인칭 복수인 우리와 2인칭 복수인 너희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딱 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자신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는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그가 정작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자리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모세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모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장차 있는 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한다면 틀림없이 내일도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담과 같은 성품을 소개하셨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불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도리어 심판의 불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만 사용했던 용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질투와는 다릅니다.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비롯된 의를 향한 능동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경고와 함께 우상 숭배 시 마주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겠다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늘 걸고 땅 걸고 뭐 맹세할 수 있지 하는 어떤 우리의 표현과 약간 유사합니다. 자신들의 언약도 이처럼 변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의 멸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이방 땅에 끌려가야만 했고 그들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생존을 위해 인간보다 못한 우상을 섬겨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신랏 같은 희망이 있었다면 애굽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이들의 많은 경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선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꾸 넘어져 다치지 않고 좀 빨리 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몸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요령을 습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는 묵묵히 아파하는 자녀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로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함께 위로를 전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역시 훗날 역사로 밝혀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죠. 이스라엘을 환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걸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버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왜 41절까지 읽냐면 그와 같은 내용이 거듭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41절부터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 준수해라는 권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40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 그리고 끝으로는 41절부터 43절까지 요단 동편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쪽 도피성을 지정하는 부분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 준수를 권고하는 앞서 기록된 40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모세가 도피성을 지정한 것은 오늘 말씀의 방점이 됩니다. 도피성 지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먼저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 넘어서 몸소 실천하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앞서 한 교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과 각각의 위치 그리고 그 담당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땅이 비옥한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 이곳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는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길이 없어 그 열기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손과 얼굴이 거칠고 앞서 말씀드린 그 몽골의 소녀의 얼굴이 때가 잔뜩 있고 거칠었다는 게 그게 건조하고 광야에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소망은 그 척박한 환경과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해준 분명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40년을 버텨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모세였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망과 탄식. 그러나 모세는 흔들림 없이 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그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시선이 목전에 두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생존, 약속의 땅에서의 정착,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눈에 보이는 어딘가 또 무언가 누군가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입술을 넘어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한 과거의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요단 동쪽에 도피성을 세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지키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소 피로를 느낄 만큼 반복해서 강조된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듣게 하는 그것이 그 경험, 그가 몸소 실천한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어를 통해 넘치게 전해지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입술을 넘어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스스로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마지막에 지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은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 이 이름은 야곱이 얍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 부여받은 새 이름이다. 이스라엘이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전후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자손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영토를,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왕국 멸망 후에는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귀환한 유대인들을 각각 일컫는다.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그때 그 이스라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가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참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지정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며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밀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영원한 손,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도록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손을 향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그때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한 그 한없이를 성취한 오늘의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출애굽에 이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준행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됨을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생활과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난제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 둘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름, 저희를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